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무슨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린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그 아무 종교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 무신론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는 신을 안 믿는다. 그게 무신론이거든요. 무신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상에 신이 어디냐는 겁니다. 신이 어딨냐? 나는 나를 믿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없는 신 안 믿는다. 이런 말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 그 사람도 믿는 건 있는 거죠. 자기를 이제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신은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이 돼 있는 그런 셈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자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있는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종교자는 있는데 무신론자라는 것은 없는 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뭘 믿든지 다 믿는 게 있습니다. 다 믿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교회도 안 다닌다. 난 뭐 절에도 안 다니고 성당도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이 믿는 게 뭐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사람들은 돈을 믿든 자기를 믿든 다 믿는 게 있단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믿는다. 돈도 안 믿고 사람도 안 믿는다. 이렇게 소리쳐도 결국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 자신만큼은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는 무신론자는 없다. 이런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이 땅의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원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믿고 있으면 결국 자기를 중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돈을 믿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아직까지요, 내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서도 그걸 갖다 자꾸 신앙이다 이렇게 고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공부 시간에 그랬잖아요. 한 달한테 받은 점. 자기 삶은 자꾸 챙겨놓고 있으면서도 미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신앙이다 이렇게 고집하는 거. 그래 그 한 달한테 받은 정도 주인이 왔을 때 고집했잖아요. 귀엽고 나는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고백을 안 해요. 나는 할 일 했다는 것입니다. 고집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 고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아닌데 신앙이라 고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하죠. 자기 부인 그것은 내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그걸 말하거든요. 하나님 중심 들어가는 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그걸 의미하거든.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또 할 말은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온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 애당초 사람이 죄인된 게 뭡니까? 사람이 죄인된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그 중심의 삶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삶으로 나왔기 때문에 죄인된 건데 그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냐면은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 탄식이 나오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는 것. 그게 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몸은 죄인이 안 되죠. 자기 중심 살면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내 죄인됨을 확인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안 되니까, 처음부터 안 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다 포기해 버리고 회개하고 기도만 합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은 아직 내가 죄 가운데 있다, 그걸 발견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을 구하라, 그런 의도예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라. 그럴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 빠져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 갈렸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자꾸 여호와 중심을 가고 싶은 그런 열망, 그게 내서 일어날 때 우린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빠져들어가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내 중심의 삶은 점점 좁아지고 여호와 중심의 삶은 점점 넓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캠프 가서 애들 설교하면서 부채를 두고 예화를 들었거든요. 부채를 딱 들고 펴면은 위에는 쫙 넓은데 밑에는 좁지 않습니까? 가운데 그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 애들한테 이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고학년이 다 알죠. 밑에 바뀐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위는 좁아지고 밑은 넓어진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그 삶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가면 갈수록 한쪽은 좁아지고 한쪽은 넓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삶이 넓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중심이 여호와께보다는 내 쪽으로 가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삶을 자꾸 여호와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 때, 내 죄인을 발견한 그쪽으로 자꾸 나아갈 때 자연적으로 내 쪽은 좁아지고 여호와 쪽은 넓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부채 신학입니다. 하는 말이고 우리 삶을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점검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살아간 날마다 살면 그냥 뭐 이리 살아 죽지 이런 게 아니고 날마다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더 넓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 신앙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리 바꿉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리 바꿉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 갖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수정되고 바뀌어지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이다 이렇게 부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달라져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 옳으면은 그건 괜찮아요. 그건 좋은 것인데 잘못된 생각이라면은 그건 결국 나를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겠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닮아져 가느냐, 여기에만 염두를 두고 다니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은 신앙이 없어도 얼마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을 여호와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은 신앙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뭔가 내 삶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뭔가 좀 바꾸어지는 듯 하다가도 결국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가서는 걸리는 겁니다. 딱 걸려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은 뭔가 조금 변해간 듯 하다가도 세상에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또다시 내 생각으로, 내 중심 삶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그런 일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불가능하겠죠. 결국 내 생각이, 내 관심이 여호와께로 돌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모습을요 성경을 통해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각 쪽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래 제가 전에 강조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특별한 마음을 갖지를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죠. 특별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들이 성경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든지 간에 그건 그들의 힘이 아니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대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죄인에 불과했고 그들도 처음에는 그런 일을 하기 처음에는 세상을 자기 방식, 자기 고집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간섭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 생을 바꿔가는 거죠. 그것도 한 번에 된 겁니까? 한 번에 안 됐잖아요. 한 번 가지고도 안 돼요. 몇 번 그런 걸 통해가지고 겨우 조금씩 조금씩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고집스럽습니다. 너무 고집스러워요. 모세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모세가 뭐 홍해를 갈랐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다, 뭐 200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으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취급이 당연할 거다, 이래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모세란 사람도 처음에는 그러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됐죠. 모세도 우리들처럼 고집센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집셌습니다. 고집세 가지고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세상을 자기 방식 가지고 살고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이적을 말씀했죠. 하나님은 그 자기 처지, 지금 자기 힘없는 나이든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쉽사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모세한테 이적을 보이면서, 야 모세야, 이 이적을 믿고 하거라, 이렇게 했을 때 10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내가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려면 그들을 가서 설득을 시켜야 될 건데 나는 말 재주가 없어, 말을 못하니까 설득을 시키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모세 고집 아닙니까? 이적을 보고도 이렇게 고집을 부린단 말입니다. 놀라운 이적을 바꿔서도, 그 이적을 바꿔서도 아직까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모세 모습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 모습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별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슬슬 피하지 않습니까? 어떤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하여튼 그게 바로 모세 고집, 우리의 고집이란 말이죠. 모세도 기적을 베풀어 저도 고집을 안 꺾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 고집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야 모세야, 그러면 네 말고 네 형 있지,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은 그 말 잘하지. 그러니까 아론을 네한테 붙여줄게, 이렇게 하죠. 그리고 다시 모세를 보낸단 말입니다. 참 보면은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너무 사랑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집 부리면은 모세 그만 팽개쪽 다른 걸로 되는데 그 고집 부린 모세를 하나님이 안 떠나요. 떠나지를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그 부르셔 선택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고집 부려도 하나님은 안 떠난다. 참 이건 놀라운 보고입니다. 안 떠나요. 버리지를 않아요.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내 죄악 속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드는데, 모세가 그 고집 우리가 별다른지 압니까? 천만의 말씀에 모세 고집 우리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안 떠났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도 안 떠나죠. 하나님이 안 떠나고 대신 고쳐버리죠. 모세를 고치도 고쳐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론을 모세한테 줬죠, 붙였죠. 그러면은 모세가 아론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론이, 말 잘하는 아론이 이스라엘에서 가가지고 뭘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모세가 그걸 다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야, 참 형 말 잘하네. 이리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또 달리 생각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아론이 왜 저기에 서게 되겠느냐, 그거 생각,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 불신앙 때문에 아론이 서게 된 거예요. 모세 불신앙 때문에. 결국 모세는 아론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오면서, 아이고 부끄러워라. 맞아, 내가 저리 말마다 핑계댔지. 그래가 형이 되신다고 말하지. 그것을 아론이, 모세가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게 성경에 또 나오죠. 어떤 경우가 또 있습니까? 이삭이 또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을 때 믿음이 도통 없었단 말입니다. 자기 나이 늙었다, 90이 넘고 살아도 나이가 늙었는데 뭐 아이를 낳아요 하면서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자기 멋들이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런데도 아이 난다 하니까 뭐 웃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웃어버려요. 그런데 이삭이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삭이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었죠. 웃음이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붙인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뭔 생각이 나겠습니까? 야 웃음아, 부를 때마다 맞아, 내가 약속 안 믿고 웃었다가 웃었지. 하이 불신아. 그게 아론이 생각날 거란 말이죠. 그게 또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뭐가 있습니까? 닭 있죠, 닭. 닭이 있습니다, 닭.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나는 절대 안 그럽니다. 야, 너는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나서도 몰랐는데 닭 울음 소리 듣고 자기가 부인했구나. 주님할 생각이 통통하고 오랫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베드로는 평생토록 새벽에 꼭 끼어 닭만 울면은, 아이고 내가 주님 부인했지. 그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닭만 울면 그 생각 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근심과 걱정부터 한단 말입니다. 기도하긴 하면서도 근심 걱정 안 사라져요. 그러다가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죠. 해결될 때 보통 신자들은 일이 해결된 거 그것만 가지고 감사함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감사로 끝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만 하지를 마세요.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데 일이야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믿어야 됐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는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내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 바라본 것 같지, 아브라함 이삭 바라본 것 같지, 베드로가 닭소리 듣는 것 같지, 그런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일이 해결된 것 통해서 좋아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나님 책임질 건데 내가 왜 염려 걱정했던 거, 이게 내 불신앙, 그러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부끄러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도 믿음이 없는데 이리 불신하고 사랑한데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나의 자질 때문도 아니고 내 신앙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 모습 아닙니까? 제가 보통 돈 가지고는 걱정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멋진 회갑이다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돈이 참 무진장 들어갈 일이 딱 생겼는데 한 100만 원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래가 이제 생각하다 못해서 좀 걱정되고 이 돈을 어떻게 하나 좀 하다가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그 말하니까 그동안 통장 그 은행에 그 놔뒀다고 대출을 해줍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뭐라더라, 그저 마이너스 통장 얼마다 하도 정해가지고 그 안에 쓰면 된다는 거. 1년 동안 1년 갚아야 되지. 하여튼 됐다 이래 됐다 했는데 그 만들고 난 그 딱 주일날 우리 교인도 아닌데 다른 분이 저녁에 집사람이 봉투를 줘요. 그게 뭐냐, 누가 주가더라는 거라. 보니까는 이만한 돈 문제인데 100만 원이랍니다. 그래가 싹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빚 한 번 안 지고. 그래 그 순간에는 야이 참 감사하다 희한하다 그러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워요. 그래, 걱정 안 하고 하나님 믿으라 했으면서 돈 좀 큰 거 좀 그런 일 있다고 나름대로 걱정하고 했는데 결국 다 책임질 일인데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일이 안 돼도 뭐 이제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런 관심 없는데 또 뭔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녹음기 있거든요. 여기서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렸는데 그동안 장기사니까 빌려 쓰다가 사긴 사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했는데 누가 또 20만원 또 주는 기라 그래 당장 또 서울 가서 사왔지 않습니까? 또 내 돈 안 들고 그래 제가 하루 전에 집사람 보고 여보야 하나님 있는 게 너무너무 재밌대. 그래 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내 인생에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 내가 걱정한들 염려한들 하나님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알아서 인도한단 말이죠. 걱정하고 나서 일이 잘 되면 그걸 바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인도할 건데 뭐하러 걱정하노? 그건 불신앙 아니죠. 결국 염려하면서 이런 불신앙이 있는 그런 나이인데도 하나님 떠나질 않는다. 나를 사랑한다. 그 자체가 우리가 진짜 그 은혜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에 네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로 하나 얼마인지 있습니다. 그런 일들 여러분들 하나 찾아보세요. 감사로 끝나지 말고 네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노라는 그런 표시 그런 외침이 우리들 삶 속에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들 사고방식 몽땅 내고집, 내고집. 이런 내고집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느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줄까? 돈 없냐? 돈 줄게. 말 못해. 알았다. 형 아론 보내줄게. 이렇게 자꾸 막 주시는 것은 주는 것 바라보지 말고 네 평소 사고방식이 어땠느냐? 그걸 바라보라. 그거에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 주신 걸 가지고 좋아라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왜 주시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사고방식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그런 시각으로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열매를 거두겠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걸 부수기 위해서 주신다 그걸 고치게 주신다는 그것도 있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뭔가 해결된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를 믿지 못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겸손해지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만 믿는 신자로 바꾸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래 결국 모세가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바로 앞에서 할 말을 가르칩니다. 그게 22절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 장자 내 아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라 말씀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그거예요. 누구냐 지금 이 아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아들이라 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근데 모세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른 거예요. 아들의 의미를 그냥 모세 생각할 때 아들이라 할 때는 지금 애굽에 고생하고 있는 그 자기 민족 자기 혈통 그들을 가리켜서만 아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들의 의미를 가르치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모세는 기가 막힌 겁니다. 기껏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래 놓고도 죽이려고 하거든요. 도대체 애굽으로 가라 해서 가고 있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영문을 몰랐을 거예요. 그때 그 부인 십보라가 뭔가 눈치를 팍 챈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도를 취해가지고 아들이 양피를 빼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죠. 이제 할례를 향한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가 아들한테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다. 그것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례 때문에. 근데 모세가 아예 처음부터 일부러 할례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아내 때문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 할례 그 약속을 뭐 그렇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한테 할례를 들어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 십보라 때문에 할례를 이제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그걸 번뜩 눈치를 채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아났거든요. 할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할례 때문에 죽이려고 했느냐? 그 할례 의미가 뭐냐면은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 표시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할례를 행한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아들은 내가 우리 힘으로 우리 부부 때문에 부부 관계로 내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아들입니다. 그 표시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내 재주로 살아가는 것, 내 방식 살아가는 것, 이거 다 부정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의미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할례가 제정받았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자꾸 자기방 자기 호체 주장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이삭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고진 내가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할례의 의미다.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 앞세우는 내 방식 앞세우는 인간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인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인간, 그걸 의미하는 게 할례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를 고집하는 인간, 내가 내 중심 이걸 고집하는 그 인간은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 그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는 게 뭡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가는 거, 애굽 가는 거예요. 모세 일은.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한다.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은 아들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 말을 연락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일에 제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딴 거 없어요. 교인 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 서 있는가 목적을 알면은 함부로 말을 못하겠죠. 하나님의 아들 만들으라고 권했다. 이걸 안다면은 자기 말을 못하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갈 때 그들을 단지 구해낸다. 이런 의미로 갔을 때에는 이것저것 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일, 이걸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겠죠. 결국 제 하는 일은 하나님 아들 만드는 일이에요. 그건 제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보내신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내 아들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단 말입니다. 자기 고집 살아, 자기 방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들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자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해외로 멀리 나가 있는 분들도 딴 게 아닙니다. 교인 만들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아들 만드는 일이다.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요, 종교 방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종교 방식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그자가 아들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죽음이라는 그 경험, 그걸 통해서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그런 철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 나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있는 흔적이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이상가도 찾을 때에 뭐 아들 찾으면서 아버지 찾으면서 뭐 깃불에 뭐가 있고 등기 뭐 점이 있고 뭐 흔적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서 찾는 흔적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게 흔적이 십자가. 그게 뭐냐면은 나는 죽어마땅할 죄인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흔적입니다. 그런 흔적이 없으면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이런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겁니다.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시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지고만 세상을 살아가면은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붙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본단 말입니다. 이런 신자가 아들이라니까요. 이 아들된 자들이 모이는 것을 가지고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기까지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죽음에서 거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민하고 살아가죠. 그래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오게 해서 죄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말씀도 듣게 하시죠.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 사오면서 찬송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시다 했는데 영광 돌리는 건 내가 찬송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찬송 부를 수 없는 그런 이 죄인이 이 시간도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나눠 예민하고 살아갑니다. 부끄러워해야 되죠. 이렇게 믿음 없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를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걸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주어지는 영생, 그 축복,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것과 비교되지 않게 주어지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거, 이것을 알 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들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들로 모일 때마다 우리들 속에는 사랑과 기쁨으로 솟아나는 거죠. 그런 사랑과 기쁨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삶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천국의 삶을 미리 끌어당겨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눌 수가 있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약한 자를 봐도 주를 보는 것 같이 우리 집사님 성계사님 우리가 가 있어야 될 것을 대신 가 있다. 사실입니다. 내가 가 있을 자리에 그분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자만, 아들된 자만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 무언가 낱낱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존재한 모든 전체가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으로, 그래서 아들된 그런 자격으로 주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